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12일 자국 내 소수민족 반군연합과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툰 군정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의 주재로 이루어진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에 다다랐다면서 추가 논의를 통해 휴전 합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민툰 대변인은 또 미얀마와 중국 간 국경을 재개방하기 위한 양국 간의 추가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군연합 구성원 중 하나인 타항민족해방군 수장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군부와 더 이상의 진군 없이 발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적 부대나 마을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공습, 포격, 중화기 공격을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열린 양측 간 협상에서 일시 휴전이 합의됐다면서 양측은 접경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했던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타항민족해방군과 아라칸군, 미얀마 민족민주주의동맹군으로 구성된 이른바 형제동맹은 지난해 10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주요 국경 무역지대와 군초소 등이 위치한 지역을 점령하며 군정에 맞서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북한과의 탄도미사일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 기관들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사용하기 위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전과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세 곳과 개인 한 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제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국제적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무기 거래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 미국은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하는 중이며 이 거래에 관여한 이들을 밝히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난 9일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점 등을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예산이 고갈됐는지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근의 지원이 마지막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로 그 때문에 의회가 국가안보상 추가적인 지원 요청에 움직이고 우리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시작된 2022년과 2023년 서방국들로부터 730억 달러가량을 지원받았지만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1,1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영국이 다음 회계연도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전력 보강 등을 위한 32억 달러 규모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성명에서 최대 규모의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드론 제공을 늘리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낙 총리는 이번 방문 중 정보 공유와 사이버 안보, 방위산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 안보 협력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영국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술적 성과를 낸 뒤 선거 뒤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발트 3국 순방 중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선거 전에는 홍보를 위한 소규모 전술적 승리를 그 이후에는 뭔가 세계적이고 대규모적인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과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과 개인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체 미사일 사용 증거가 없다는 러시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24 세계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해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계속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과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이전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전과 실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런 무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폭로하는 데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추가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러 탄도미사일 거래와 관련해 제재를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정부의 특정 유해한 해외 활동과 관련한 제재를 승인하는 행정명령 140-24호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국무부가 이날 별도로 발표한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상업용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공군에서 분리된 국영기업인 224비행당 국영항공과 224비행당 국영항공의 총책임자인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로비치 미케이측 미사일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군사시설인 블라디미로프카 첨단 무기 및 연구단지 러시아 미사일 시험장인 아슐룩 사격장입니다. 국무부는 224 비행당 국영항공과 연관된 두 대의 항공기가 2023년 11월 말 북한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화물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로프카 첨단 무기 및 연구단지는 러시아 서부에 위치한 무기시험단지로 2023년 말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시험하는 데 관여한 시설과 비행장, 미사일 사격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어 9일에도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제 미사일 사용 증거가 없다는 러시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역시 북러 무기 거래를 막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테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전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제 미사일 사용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일축했습니다. 파테 부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49개국 외교장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이전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흥미롭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interesting that the Russian Federation would say that given that earlier this week Secretary Blinken and 49 other foreign ministers and the
이어 이런 유형의 탄도미사일 이전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공유하는 미국과 파트너들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테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도 거듭 규탄했습니다. 파테 부대변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반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Russia is flagrantly violating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파테 부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서 러시아로 탄도미사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UN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를 추가로 위반한 책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들이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파테 부대변인은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We've long said that countries that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DPRK or including even Russia.
파테 부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 혹은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같은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막는 것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어 9일에도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일 안보리 회의에서 오늘 안보리 서방 회원국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서 북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는 며칠 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언급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미국은 미리 확인하는 수고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비열한 행위를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지원은 이제 중단됐으며 러시아가 자행하고 있는 공격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동절기에는 특히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종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의회가 국가안보 보충을 위한 요청을 처리하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614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내용이 포함된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남북 국경 통제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예산을 우선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최종 군사 지원안을 발표하고 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의회에 조속한 새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고립과 절박함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11일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학살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n terms of providing or the provision of munitions and weapons that are being employed on the battlefield in Ukraine.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에 다시 투입되는 군수품 및 무기를 제공하는 북러 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현재 자국의 무기 비축량 보충에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살해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백악관이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한 데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10일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힌 이스라엘 군당국, 한국 정보기관과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VOA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북한 무기가 과거는 물론 최근에도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다는 공개적인 일련의 증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NSC 관계자는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과 하마스 간의 군사협력 증후는 보지 못했다며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과 양측의 군사협력이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양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무기 거래가 사실인 점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러북 무기 거래를 부인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해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담화에서 지난 10일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 무근거한 비난에 일일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남을 걸고 들기 전에 상대가 누구인가부터 잘 가려보고 목전의 득보다는 차후에 초래될 실에 대하여 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무기 거래에 대해 명확한 부인은 회피한 것이라며 러북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며 국제사회 규범을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대남 도발은 미한일 공조의 균열이 가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은 서북도서 인근으로의 포사격 훈련 등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은 한미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대북 억제력이 강화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확장 억제력이 커지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이 굉장히 가시화되면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미일 사이의 어떤 이간,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어떤 신뢰 균열이 가게 하거나 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 장관은 남북한 대치 국면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안보가 확보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호화돼 굉장히 절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에 대해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균형이 생기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 장관은 앞서 11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통화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연초에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한 서해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연이어하면서 긴장을 높였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미한일이 공동 대응하기 어려우면서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도발을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으로 부담이 커진 미국에게 남북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위협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의 이런 도발은 한반도 안정을 원하는 미국과 강경한 대응을 공언한 한국 사이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시적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의 도발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이건 미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북한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눈에 띄게 유화적으로 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자연재해에 관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일본의 총리에게 위로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수시로 내보냈던 일본 비난 기사도 지진 발생 이후 사라졌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일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군비 확대와 무기 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거의 매일 일본 비난 기사를 실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기시다 정부의 자국 내 지지율이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떨어진 상황을 노리고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정권이 지지도가 상당히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물론 한미일 공조를 깨고 나가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기시다 정권 자체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도 한번 제스처를 한번 써보는 것 같고.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왔고 지난해 5월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응했고 양국은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제3국에서 두 차례 비공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것은 미한일 대북 안보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미한일의 강력한 대북 억제력이 각종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로 현실화된 데 대한 마땅한 군사적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외교전을 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미일이 그렇게 확장 억제를 강화하니까 북한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한미일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이런 외교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 명분성을 계속하는 거, 일종의 말폭탄을 하는 거,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제한되니까 하는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읽혀요.
한편 조태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이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관계가 다소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중 간 입장 조율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 핵 문제라든지 여러 선을 지켜야 할 우리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입장 조율이 안 되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는 게 잘못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시 주석의 일정이 허락하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중일 3국 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양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외교 일정과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시 주석 방한보다 정상회의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6번이었고 시 주석의 방한은 한 번밖에 없었으므로 이번에 시 주석이 오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태열 신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첫 번째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안보 도전 대응과 굳건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외교수장들이 11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역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복잡하고 진화하는 안보 과제를 해결하고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전화회담에서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굳건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도미사일 사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한국이 서명한 데 대해 조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데 대해서도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날 두 장관이 첫 전화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연초 서해 포병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비롯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군사 협력 문제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미 핵협의 그룹과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등을 통해 양국 간 확장억제 실효성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의 이번 전화회담은 지난 10일 조 장관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와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 심의가 실시된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서면 질의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보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UPR에 북한을 명시하며 탈북민 보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망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인신매매, 강제결혼을 비롯한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그간 탈북민 문제에 관한 국내 또는 해외 여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11일 기자들에게 23일 중국에 대한 UPR 심의에서 구두 질의할 때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때는 현장 발언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11일 현재 중국 UPR 심사를 위해 사전 서면 질의서를 제출한 국가들은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호주,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18개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에 대한 인권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한국 외에 탈북민 인권 관련 질문을 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1일 VOA에 한국 정부가 현명한 외교를 하고 있다며 사전 서면 질의를 통해 중국 측에 미리 경고를 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raising it in the UN context puts more pressure on China.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imply quietly raises it,
킹 전 특사는 UN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조용히 이 문제를 제기하면 무시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UN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이 초기에는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인권 문제, 특히 탈북민 관련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이제는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도적인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is is going to have very positive effects on the coalition of like-minded states at the UN.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한국의 행동은 UN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새로운 국가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도 한국의 대담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고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해에도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계속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3대 세습의 김정은 정권이 고문과 처형 등 위협을 통해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이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11일 발표한 2024 세계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3대 전체주의 지도자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 정부는 고문, 처형, 투옥, 강제실종, 강제노동의 위협을 통해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표현, 결사,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를 체계적으로 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날 북한과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실태를 검토한 내용을 담은 740쪽 분량의 2024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북한 당국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주민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국경에서의 이동과 무역 제한, 강력한 사상 통제 등 극단적으로 불필요한 조치를 계속 유지했으며 이런 제한은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의약품, 의료용품, 기타 생필품 부족을 심화시키는 등 주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3, 4월의 극심한 가뭄과 8월 홍수로 거의 4년에 걸친 코로나 전국 봉쇄령의 영향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부는 1월부터 9월까지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3발을 포함해 30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는 등 무기 개발에 계속 우선순위를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미디어는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 정부는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제정해 한국 또는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언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지난 3, 4월 양강도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한국 언어를 사용한 혐의로 17명의 젊은이들이 재판을 받고 이 중 한 명은 10년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선 북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국경 경비대가 허가 없이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당국의 이런 엄격한 제한 조치는 주민들의 생계와 식량, 의약품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내 보안 단속과 대규모 감시 강화로 중국 내 많은 탈북민들은 여전히 숨어 지내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탈북 망명 신청자들을 구금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는 시도를 계속하는데 이는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중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8월에 80명, 9월에 40명, 10월에 최소 500명 등 중국에 구금됐던 많은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됐으며 이들은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학대를 받았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건강권에 대해서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며 북한 정부는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으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도하고 불필요한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로 주민들의 수입원이 차단돼 시장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했고 이는 결국 주민들의 식량과 건강,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전반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경제 지탱을 위해 주민들에게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무급 강제 노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 등의 수감자들이 강제 노역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 정부는 성폭력과 만연한 차별, 경직된 성고정관념의 강요 등 심각하고 만연한 여성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리나 휴먼 라이츠 워치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치가 해제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식됐지만 2023년 북한 정부는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북쪽 국경 지역에서 사격 명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북한의 탄압은 체계적으로 증가해왔고 지난해에도 고립과 억압, 통제 강화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lmost all measures are related with the protection of COVID-19 have been lifted across the world and you know the COVID pandemic has officially ended according to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날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2년차인 2023년 한국은 대북 인권 정책을 강화한 반면 국내 인권은 소홀히 했다며 여성과 소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통일부의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의 등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한국 정부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만연한 차별에 맞서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거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데 실패하는 등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적대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과 역내 인권을 증진하는 동시에 국내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인권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올해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이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알튼 영국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알튼 의원은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김정은 체제에서 더 권위주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에게는 정권보다 주민들의 이익과 변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톤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을 주적으로 단정하고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위협적 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We're living in very dangerous times because we're seeing a new axis being created between
우린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란의 호메이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여러 나라에서 권위주의와 독재주의 지도부 사이에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들의 협력은 전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죠.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종류의 수사는 한국과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비난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내는 행태는 세계 다른 나라나 타이완과 같은 곳의 영토를 위협하는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무시하는 북한 정권은 유엔 회원국이면서도 세계인권선언 등 우리가 약속한 국제협약을 멸시합니다. 이는 전 세계가 포용해야 하는 바로 그 가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북한 내부 상황에 관해서도 인권과 경제가 모두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 보고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시장 경제도 상당히 위축돼 과거로 회귀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he aggression that comes from Pyongyang is not
북한 정권의 그런 공격적 성향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죠. 군비와 무기에 쓰이는 수십억 달러의 돈은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를 엄청나게 잠식하고 빈곤의 근본 원인과 주민들의 필요에 대처하는 걸 막습니다. 또한 주변국의 안보도 위험에 빠뜨리죠. 특히 가장 충격적인 건 기본적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이 보고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75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30개 조항을 북한 정권이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지만 세상은 너무 조용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더 강력한 압박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So Mr. Kirby's commission said that the Security Council should refer the report.
커비 위원장이 이끈 COI는 유엔 안보리가 조사 결과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그런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한국이 이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된 만큼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함께 COI 보고서를 재검토해서 이런 국제 범죄에 대해 책임 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Well, President Yoon is an intelligent and thoughtful man. He doesn't need advice from me, but he
윤석열 대통령은 지적이고 사려 깊은 분입니다. 그는 제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영국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저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고 저는 인권 문제를 대북 의제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건 유엔 난민협약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또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의 모든 위반 사례, 10년 전 COA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사나 구호가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이것들은 안보리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 규범과 실제로 유엔이 설립한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저는 또 한국 정부가 2014년 이후 나온 모든 추가 증거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특별재판소 설립을 지지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종교 신자들과 같은 개별 집단을 구체적인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학살의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Well, I don't think it's an allegation. I think it's true.
If you 저는 그것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된 북한에서 벌어진 사악한 일들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탈북민들을 돌려보낸다면 그 정권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러시아의 지도자고 김정은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미사일과 무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국제 잔악행위에 협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엔이 부과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1948년 이후 세계를 잘 이끌어온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언급하셨는데요. 마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실시합니다.
Well, I certainly think that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t is important.
저는 이번 UPR에서 중국의 탈북민을 송환하지 않는 데 대해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피난처를 찾는 탈북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데려가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편으론 국제협약의 규칙과 질서를 깨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송환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게 분명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고 아낌없이 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민간단체인 한미래가 새 보고서에서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된 40대 탈북 남성의 사례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는 7년 9개월 동안 교화소에 갇혀 지냈죠. 그는 강제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매일 120g의 옥수수로 구성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강제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량은 옥수수, 껍질, 작은 돌조각, 나뭇가지 등 먹을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80g으로 줄었습니다. 이 남성은 생존을 위해서 바퀴벌레와 같은 작은 설치류 곤충류를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미래가 기록한 수천 명의 사례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증거들, 새로운 사례들이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국을 거쳐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President Xi Jinping return to the ideas of the Cultural Revolution.
시진핑 주석은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권인 문화 대혁명 당시의 사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미 심각하게 권위적인 국가였던 북한이 김정은의 강화된 리더십 아래서 더욱 권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약 40억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자원을 군사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발간하는 세계 군비지출 무기이전 보고서에서 조사한 170개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2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죠. 주민들은 지독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보를 차단하고 남한에서의 삶이 어떤지 알 권리조차 주민들이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형 선고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남한의 비디오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권위주의적이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국가가 더 부정적이 된 것이죠. 북한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에겐 비극입니다.
영국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t's, yeah, one thing that the UK can do. The UK can certainly.
영국이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마을로 북한 지도부와 엘리트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마그니츠키식 제재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구르족 학살을 조사했던 독립적인 특별재판소처럼 또 중국의 강제 장기 척추를 조사했던 독립재판소처럼 한국과 협력해서 독립적인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변호사가 의장을 맡아서 2014년 COA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법을 처음 제정했던 미국 의회는 북한 고위 관리들을 겨냥한 유사한 법은커녕 기존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I'm visiting the American Congress at the beginning of February and it's one of the issues that is on my own agenda to raise.
저는 다음 달 초에 미국 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제기할 안건 중 하나죠. 그래서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법안 채택을 다시 압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But I would appeal to North Korean officials, some of whom of course I've met personally, to do what they can.
저는 북한 관리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죠.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 북한 체제에 도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남과 북의 한민족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은 민주적인 법질서를 준수하는 사회에 살면서 한반도 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요. 북한을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왕조 가문이 지배하는 독재 정권에서 계속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오직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용기의 결과로서 때로 폭군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회에서 북한 인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로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 최고는 1도입니다. 남포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2도입니다.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0도입니다.
강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5도. 다음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영상 4도입니다. 개성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6도. 사리원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2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4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8도. 해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10도.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3도입니다. 청진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1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2도. 삼지연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먼 바다는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로 일고 먼 바다는 2 내지 4미터로 파도가 높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미터,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미터, 오후에는 0.5 내지 1.5미터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980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방위산업 강화와 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첫 국가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11일 최초로 마련된 국가 방위산업 전략이 향후 3에서 5년에 걸친 국방부의 방위산업 관련 참여와 정책 개발, 기반시설 투자에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전략의 틀 아래 적용될 국가 방위산업 전략이 기존 방위산업 기반에서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역동적인 현대적 방산 생태계로의 세대교체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 방위산업 전략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탄력적 공급망, 인력준비, 획득의 유연성, 경제적 억제 등 4개 항목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전체와 민간 부문, 동맹국 파트너 간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방위산업전략은 서문에서 지난 30여 년 기간 동안 중국이 조선, 핵심 광물, 초소형 전자공학 등 많은 핵심 분야에서 세계적 산업 강국이 됐다며 미국의 역량에 크게 앞서 있을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의 합계 총생산량에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미국이 많은 생활 필수품과 소재들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한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국가 방위 산업 전략의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12일 자국 내 소수민족 반군 연합과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툰 군정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추가 논의를 통해 휴전 합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미얀마와 중국 간의 국경을 재개방하기 위한 양국 간의 추가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군연합 구성원 중 하나인 타항민족해방군 수장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군부와 더 이상의 진군 없이 발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적 부대나 마을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공습, 포격, 중화기 공격을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열린 양측 간 협상에서 일시 휴전이 합의됐다면서 양측은 접경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했던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타항민족해방군과 아라칸군, 미얀마 민족민주주의동맹군으로 구성된 이른바 형제동맹은 지난해 10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주요 국경지대와 군초소 등이 위치한 지역을 점령하며 군정에 맞서왔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예산이 고갈됐는지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근의 지원이 마지막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로 그 때문에 의회가 국가안보상 추가 지원 요청에 움직이고 우리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시작된 2022년과 이듬해 2023년 서방국들로부터 730억 달러가량을 지원받았지만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1,100억 달러 넘는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영국이 다음 회계연도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전력 보강 등을 위한 32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성명에서 최대 규모의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드론 제공을 늘리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낙 총리는 이번 방문 중 정보 공유와 사이버 안보, 방위 산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 안보 협력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영국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술적 성과를 낸 뒤 선거 뒤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발트 3국 순방 중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선거 전엔 홍보를 위한 소규모의 전술적 승리를 그리고 그 이후엔 뭔가 세계적이고 대규모적인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